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밝혀 주셔서 주의 귀한 빛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잘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한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의 증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는 말씀이 19절 하반부에 나타나지만 본래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는 말씀이 19절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이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주제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언급했던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본래 19절 말씀은 그리고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라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 내용을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세례 요한의 증언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증언의 내용이 앞에는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5절에서도 이미 세례 요한의 증언의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부터도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실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보면 27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과 무관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왜 여기에다가 소개하는가?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투 경기를 하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장내 아나운서가 시합에 임하는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때 장내 아나운서의 임무는 흐트러졌던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그 선수에게 끌어모으는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마치 이처럼 세례 요한이 이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그는 시종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스포트라이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세례 요한의 사역,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질문과 그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그야말로 청문회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문회를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그 문제의 핵심을 찔러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올바른 대답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이 청문회 때 질문을 누가 하느냐? 청문회 때 보통 정당 대표로 질문하는 질문자가 나서는데 이때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나 질문하지 않고 그 분야에 정통한 베테랑 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했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고위급 간부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을 보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낸 주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 사람을 가리키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대개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했던 적대 세력을 가리킬 때 유대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을 보낸, 즉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낸 이 유대인은 단순한 유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2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자들에 대해서 24절에서 다시 그들을 설명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어디로부터 파송된 자들이었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굳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데 세종시에서 사람이 왔다. 지방 공무원한테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까? 단순히 세종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고위급 공무원이 왔다는 뜻으로 이해하지요.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 말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왔다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 자들이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냈는가? 세례요한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아버지 스가랴를 제사장으로 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은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례요한은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통상적인 제사나 각종 정결의식을 수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모습은 기성 종교계 입장에서 볼 때 반항아처럼 비춰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은 일반적인 패턴, 일반적인 양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매우 특이해서 야생동물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백성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일련의 일들은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누리고 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자처했던 자신들에게 세례요한이 상당한 위협 세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에서 대표자를 보내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도대체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내가 누구다라는 긍정의 방식보다 나는 누구가 아니라고 하는 부정의 방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 있게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통 대답하지요? 저는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누구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부풀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본래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죠.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오실 구원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이해되어졌죠. 그런데 이처럼 당시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부풀어 있긴 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고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물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전 63년에 유대 하스모니안 왕조가 몰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윗 혈통에서 나게 될 메시아가 자신들 로마의 압제로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하에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곳곳에 출현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죠. 그죠? 오늘날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정신병원에서 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래도 정신이 좀 온전한 사람이 예전에 신앙생활 한 경험도 있고 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성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지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너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물은 사람이 뺨을 치면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이처럼 정신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가장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지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냐? 예스. 한마디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한 미물에 불과한 존재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대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 대답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제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면 어떻게 남기면 되지요? 이렇게 남기면 될 것입니다. 유대에서 파송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20절을 잘 보세요.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할 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요한이 대답하는 이 대답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드러내어 말했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사용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걸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왜 사도 요한이 이처럼 강조하여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부인하는 말조차도 적극적 증거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 그렇다 하는 긍정도 신앙 고백이 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 돼요. 그렇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근거할 때 상담원이 나에게 요구하는 일 자체가 성경이지 않을 때는 나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 적극적인 부정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숨기지 않냐고 드러내야 하는 말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미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새롭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이어야 될 분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 엉뚱하게 나한테 와서 그리스도냐라고 묻지 마라.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지요. 물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선과 악의 문제요,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는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질문을 받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된 사람 취급하면서 상당히 우리를 높이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된 사람인 것처럼 얼버무리고 침묵해서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이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혹시 엘리야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역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엘리야냐라고 물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알지요? 세례 요한이 누구와 같았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열왕기하에 보니까 엘리야는 털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가죽띠를 띄었는데 역시 가죽띠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출현한 지 약 80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고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당시에 엘리야 복장을 흉내내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이 말라기 4장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도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가 아니라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대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었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했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공인하셨는데 왜 세례요한이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아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말이 맞습니까? 두 말이 다 맞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예언을 성취했다는 점에서 세례요한이 자신이 엘리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한 것은 옳습니다. 또 내가 엘리야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한 대답도 맞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엘리야로 평가했지만 자기는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가를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죠. 남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도 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자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들이 세 번째로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죠. 제가 신명기 강의를 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모세가 말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 본질을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본질,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죠? 성부 하나님을 매우 친밀히 아는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죠. 이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18절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품속에서 제 아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도대체 누군지 알아보라고 머리짓으로 베드로가 한번 알아보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잖아요. 그죠? 요한이 그처럼 예수님의 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알았고 가까웠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네가 그 선지자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지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얘기를 잘 보세요. 세 번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갈수록 짧아졌습니다. 네가 누구냐? 뭐라고 대답했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러면 No, 그냥 아니다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어떤 착각을 갖습니까? 자신이 뭔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 번씩이나 질문했는데 아니라고 시종일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사람의 칭찬 전부를 다 취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칭찬 전부를 다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칭찬의 일부라도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갖겠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막 칭찬하면 그 칭찬을 100% 다 받지는 못해도 칭찬의 일부는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칭찬의 일부까지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이러저렇게 질문을 해오면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다가 계속해서 당신이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뭐 그런 정도는 뭐 이러면서 약간 얼버무리죠, 그죠? 당신이 그렇게 나를 평가한다면 굳이 내가 부인할 마음은 없다. 이런 뜻으로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을 0.01%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한 자락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서 세상 권세를 한몸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기가 참 쉽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뭐 10년 한 20년 정도 종사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하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나서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뭐 그러면 내가 뭐 그 분야에 그래도 잔뼈가 굵었으니 뭐 한번 내가 한번 지도해 주겠다. 어디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뭐 한번 강의 한번 하지 뭐. 아 내가 벌써 이런 사람이 되었나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뭐 가지 않겠나요? 몇 번은 고사하다가.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파악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종일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아니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여기다가 장황하게 기술했을까요?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러면 한 줄로 쫙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을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방식을 왜 장황하게 기록을 했고 드러내어 알리지 않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세례요한이 대답한 내용을 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부정적 답변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대답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우리의 위치를 항상 분명히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된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뭔가 좀 자신이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뭐 어디에서 부르고 하니까 상당히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자들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세례요한은 종교의 지도자들의 적대 세력으로서 장차 자신들의 위상을 흔들 만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뭔가 이렇게 캐물어가지고 그를 공격할 빌미를 얻어야 되는데 계속 질문했는데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어 대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냐?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그럼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도했던 어떤 대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러자 세례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세례요한이 의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40장 3절부터 5절,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의식했던 것이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주일 저녁에 매번은 아니지만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주어집니다. 물론 그 앞에도 그 내용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입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되지요? 이사야가 들은 음성은 준비해야 될 사람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대로를 평탄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왕이나 고위 관직자가 어느 마을에 입성을 하면 그 왕이 그리고 그 고위 관직자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닦아 놓지요. 바로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무슨 물리적으로 뭐 길을 닦고 틀을 닦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자기를 겸손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과 같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니 내 심령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낮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소리, 이 내용을 증언하는 메신저로서 자신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대답했는데 자신이 외쳐야 될 소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즉 주가 누구신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외치는 자로서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종일관 뭐라고 말했지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러나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물세와는 다르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진리로 세례 요한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자라고 예수님이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0장 41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준가 하면 세례 요한이 진리의 내용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내용 없이 소리만 내면 소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웅변적인 언어로 설득력 있게 그렇게 사람들을 아무리 잘 감동시킨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부하고 손을끼리 구역 모임하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함께 나눌 때 그 모임 자체가 성도의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외치기에 앞서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로 인해서 황폐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리의 생명을 증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소명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느냐? 그만큼 시급하고 다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중요할 때, 위급할 때 외칩니다. 잠깐! 뭐 그렇게 하든지 안 돼! 라고 하든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16세기 영국 키더민스터에서 목회했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설교할 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듯 설교했다라고 교회 사가가 증거했습니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설교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외침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은 파멸과 고통과 심판뿐이라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게 설교예요. 선포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설교에 걸맞지 않아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손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이를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의 전반부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대표자들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대답의 의미 그리고 이들이 물었던 질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왜 세례 문제를 가지고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당시 세례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올 때 거치는 통과 의례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은 신분과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의식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네가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돌아올 때 유대인의 신분과 위치를 획득할 때 베푼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었죠?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군인들,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베푼 물세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쿰란 공동체가 그런 정결의식을 했는데 쿰란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SN 공동체, SN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아침마다 물로 자신들의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베푼 세례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런 주석들 보신 적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에스겔서 36장 25절과 스가랴 13장 1절에 근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말씀들을 의식하고 물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표자들이 너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요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물었던 질문의 진의, 그 질문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대표자들이 물었던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삼의 은혜를 베푸는 수단은 제사 제도라고 따로 있습니다. 범죄하면 흠없는 짐승을 잡아 죽이면 제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엄연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제도라고 하는 기존의 형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독특한 형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느냐라는 그 뜻이 이 질문의 의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자신이 재산 가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 제도라는 형식이 아닌 물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베푼 목적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1장 26절 이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지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했지요. 너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말은 어떤 말씀을 반영한 표현이지요?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10절에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그리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바로 이 말씀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한 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그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물 세례 사역을 통해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 몰려오는데 그 모든 시선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물 세례 사역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소개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너희 모두가 그토록 기대하고 동경하고 바라보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에게 가야 된다. 그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제자들까지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지고 그죠? 이런 역할로 부름을 받았고 이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회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이 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신끈을 매는 이런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가 아닌 물은 비유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로 뭘 만들죠? 포도주를 만들죠, 그죠? 비유요 상징인 실체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물은 정결의식 때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물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유요 상징이요. 자신이 가리키는 실체로서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물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물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것처럼 생명이신 성령께서 죄인을 깨끗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 일을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감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사역을 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지만 최대한 그리스도를 드러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매우 독특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로 그리스도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네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하이델베르 연다에서 말했죠? 우리가 그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냐? 중보자냐? 성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감하게 노라고 대답해야 돼요.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지시본과 같아요. 이정표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회를 감당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서 신자다운 덕목을 드러내고 우리를 낮춰서 최대한 낮춰진 만큼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세례요한의 후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담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만 성경을 읽어내고 어줍잖은 자기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제안하는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늘 진리가 앞서가고 그 진리를 뒤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가는 곳에 함께 따라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어가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낮추고 그만 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에 기대어 그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호칭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